팬데믹 기간 동안에 팬데믹 전에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던 분들은 이 독서에 또 책을 읽는 그 재미를 보고 계시고 항상 외식을 해서 이 몸무게 관리, 몸관리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관리를 하며 또 다이어트를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뵙게 됩니다. 집에 망가진 것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다가 수리도 하고 또 심심하다 보니 퍼즐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런 음식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기간이 참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하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blessing in disguise,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때를 세상에서는 new norm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new normal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단지 내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던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고 이제는 충분히 회복한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처해 있을 것인가? 이 new normal이라는 시대에 하나님의 new blessing,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즐기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나와 나의 가정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이런 본문입니다. 짧은 5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일터와 가정에 관한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 위대함이 무너진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이 도덕의 이 타락함과 그리고 가정의 붕괴를 꼽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국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이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란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가정이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2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if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내린 그 복까지도 거두셔서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앙과 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삶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무 답답,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보니까 다른 신도 섬겨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모리족 속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너희들은 어떡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뉴노멀을 통해서 세상을 더 향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가정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 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의 집을 좀 세워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고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이것을 세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과 성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내게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쌓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또 우리가 세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그냥 뭐 잠을 못 자가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민자로서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것을 마다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가꾸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모든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됨을 이 히브리 단어로 시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허, 허무, 텅 빈 공간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헛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일을 뒤돌아볼 때에 아니 나도 한몫했는데 나의 수고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나의 수고는요 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다 껍데기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리마인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일은 껍데기다. 허무함이다. 공허함이다. 텅 빈 공간이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두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목적에 따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은요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을 선정해 줍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목표는 무엇인가,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다, 날 이렇게 잠들게 하시니, 설교 말씀 때도 잠들게 하시니 날 사랑, 주무시는 분 계시면 깨우지 마세요. 그런 또 맛에 또 주무시고 계시니까 코만 골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왜 잘 잡니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잘 잡니다. 언제 잠이 안 옵니까?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을 때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워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도 어디에서 옵니까? 이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모든 걱정, 근심이 그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잘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가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잠을 주세요. 이 잠은요, 잠자는 시간은 무방비 상태의 시간입니다. 적이 이때 쳐들어오면은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잔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쉐나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잠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요, 이 죽은 사람도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잔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 사람 뭐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죽는 사람 걱정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상태에서는요,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우리는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쉬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피곤할지라도 밤에 그냥 편안하게 잘 자고 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또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이 많죠. 갓난 애기들은 그냥 뭐 계속 자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0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잡니다. 그러나 자는 가운데 아이는 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만 자는데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잠드는 시간에 뭘 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테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이 이런데 걱정 근심 안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요, 이 소유권을 내가 계속 걱정, 근심, 이것들은 내 것이니 내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을 빨리빨리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넘겨드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대신 걱정해 주세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겼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봐 맡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맡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막으시고 저쪽을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서워서 못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이 길이 아니된 길이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울고불고 뭐 하나님 이럽니까? 왜 내가 이거 왜 자주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간절히 부탁한 건데 이것도 못 들어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이걸 막으시는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왜 키가 안 자란다고? 아이고 좀 안 자라요. 깔창 깔아야 조금 더 높아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현실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모르시며 너 그냥 먹고 살 필요 없이 그냥 나의 말씀으로만 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먼저 할 것을 하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 붙들고 내려지지 못하는 이 모습,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삶을 보니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 있다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어야 맡깁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걱정하시죠? 우리 자녀 커서 뭐가 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들은요, 생명의 선물이라, 선물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이 그 선물이 내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라고 바꿔보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을 쓰고 있는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잘 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한글 번역에는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줬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에는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면 누구 겁니까?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하면은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작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공을 들입니다. 왜? 나의 자랑거리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투자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품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 우리 가정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가정을 봅니다. 부모님들은 참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정도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가정이라 하면 부모님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킴이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방향 제시해주고 도와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는요,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신앙의 멘토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듣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보고 배웁니다. 보통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면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깊은 큐티의 타임을, 콰이 타임을 갖고 퀄리티 타임을 갖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요,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겨도 되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에 주력하라고,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에 주력하라고, 먼저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멋진 작품을 만들려는 이것이라고 하면요, 뭐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죽음과 생명의 일이라고 하면요, 이 일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바로 여기서 나가서 지금 뭐 2분, 2분, 3분, 10분 후에 일도 모르는 우리의 삶,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것을 뒤로 미루라는 것과 또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다른 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해결치 않고 뒤로 밀어놓으면 내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찾아도 된다, 이것은요 믿는 가정에서 나와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걸 먼저 가르치래요. 행할 길을. 그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는 성공은 최고의 실패다, 하나님 없는 성공,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잘 가르친다고 하죠. 시나가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서로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져요. 성경을 읽 때 성경 읽어! 그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같이 읽습니다. 아빠가 같이 읽어줍니다. 초대교회 세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초대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으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교회 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엇이 초대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좋다라는 이런 평을 받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뭐 전도사님이 여러 분 계시고 뭐 여름에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이 아이들이 그냥 삐뚤어 나가지 않고 착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이 정도가 좋은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좋은 기독교 프로그램은요 우리 자녀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그 은혜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듭니다. 제가 뭐 1.5세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집회를 자주 다닙니다. 코스타도 다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집회를 다니는데 청소년 집회에서 참 황당한 때가 있어요. 집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After이 문제예요. 여기에 온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아무래도 믿는 가정이니까 그냥 보내주고 뭐 거기 등록비도 많고 하니까 보내주고 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전화가 주최 측에 오는데 우리 아이 가서 그냥 은혜 받으라고 보냈더니 가서 뭐 갔다 와갖고 헌신하겠다고 막 그런다고,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했길래 뭐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보냈더니 주님께 헌신하고 왔다고 뭐 그러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고, 얘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망가졌다고 뭐 그러시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오라고 보냈는데, 아 뭐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은혜 없이 헌신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그냥 잠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의 삶을 어려서 주님께 드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되고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경배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잘 우리가 매니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1.5세인 저를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으셨습니까? 1세들에게는 조금 좀 몇 프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인 것 같으니까 청빙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불편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해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던 거 다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도 좀 뭐 좀 해주기를. 아니요.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끝나고 3부 예배 본당에서 성인들 영어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 예배는요, 우리 한옥권 1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영어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불편하잖아요. 3부는 그냥 맨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란 말인가. 아, 그럼 2부에 오세요. 1부에 오시든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해서. 성경에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제 모든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없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한국, 이 나라들이요 지금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부모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이 우리 숫자가 좀 많아야 합니다. 우리 뭐 대형교회 좋은 점은요, 여기에서 그만큼 우리가 리소스가 있고 해서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크고 봐야 돼요. 많고 봐야 돼요. 중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거기는요, 아, 여기는 소도시라고, 아주 작은 도시라고. 인구가 몇 명인데요? 한 2천만 된다고. 뭐 이게 작은 도시래요. 그냥 거기는 숫자로다가 그냥 완전히 길을 그냥 확 눌러 놓습니다.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도 그냥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후손이 하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됐잖아요. 애굽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 70여 명 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요, 뭐 거의 뭐 200만 이 정도 큰 민족이 되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자식들을, 자녀들을 이 화살통의 화살로 이야기합니다. 활을 쏘아야 되는데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이 적이 쳐들어올 때 그래도 뭐 자꾸 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요, 하나로 다 미스하면 그 다음엔 꽝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화살로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려면 아이라도 낳으세요. 아이 안 낳으시려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지금 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 오래했습니다. 이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 한 가정에 0, 한 아이도 채 못 낳는 거예요. 이 출생 통계 작성 1970년 이후에 최저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들어서 이게 더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Pew Research Center라고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슬람 인구는 2015년 기준 17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1%, 거의 4분의 1이 모슬렘이에요. 그분들은 이슬람의 출산율은요 2.9명, 3명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못 낳는데 3명을 낳고 있어요. 이분들의 정책은요, 또 여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씨뿌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 만들려고. 왜 낫지 않습니까? 희생이 너무 크다 생각해서 그런지, 재정적인 뒷받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잘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믿으면, 내 것이라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면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낳고 잘 키워서 아주 멋진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 낳는데 꽝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같이 한 여섯은 돼야 하나 꽝이라도 몇 개 남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요, 많이 낳아 그러세요. 저는 결혼할 때 항상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부모님들께, 아이 많이 나면 지금 옆에서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아, 요즘 뭐 안 낳고 믿지도 않고 하니까, 전도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주의 백성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됨을 믿고, 주님 없이 성공하지 말자, 주님과 함께 성공하자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젠 하나님 몫입니다. 나는 그냥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굿나잇 하면서 그냥 코 골고 자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가고 새로운 이런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전에 바쁘다는 이런 핑계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을 못 쓰고 사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험한 세상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축복하며, 특별히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